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다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요, 매우 특별합니다. 다른 이제 공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석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이제 십자가로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표현되는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공관복음서에는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과 메시지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비유 하나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그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라고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묘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열매 맺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열매 맺는 존재죠. 원래 열매가 없었거나 혹 열매를 맺었더라도 생명과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 쓰디쓴 고통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된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또 하나 주십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는데요. 그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제가 13절부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앞을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죽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제자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친구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로스. 근데 이게 이제 명사인데 동사형은 필로에라고 해서 이제 사랑하다 혹은 친애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요 동사의 이제 명사형으로서 필로스, 친애하는 이, 사랑하는 이, 친구라고 번역되는데 요게 27번 정도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직적 관계입니까?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죠. 근데 성경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직적인 관계로 묘사가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등장합니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경작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리고 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스림과 통치에 따르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묘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갖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냐면 이제 한 몸으로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아내로 살아가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그림 언어, 관계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끝이 어떻게 끝나죠, 여러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결실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입니다. 친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은 친구인 거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대우하시고 우리를 또 주의 친구로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꿈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사실 격상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참 멀게 처음부터 느껴졌는데 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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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벗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간주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 정도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칭호를 받고 또 친구처럼 여겨짐을 받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주의 친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성경에 있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떤 맥락인가? 어떤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8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 의문문이지만 사실 반어법이죠.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과 어떤 기대, 하나님이 품고 계신 어떤 꿈과 기대를 잘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여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사랑과 관심을 통한 그 관계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 모세에게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잘 아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냐 하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무엇을 하셨다 그래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그런 피상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친구다, 친구와 같은 관계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벗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또 꿈꾸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왜? 사랑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너희가 행할 때 너희가 나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14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는데 여기 명하는 대로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쓰시면서 동시에 이게 조금 더 앞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31절인데요. 우리 본문 한번 더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여기도 이 명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쓰셨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냐?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를 알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였는데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계신 바입니다. 예수님의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친구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분의 친구처럼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겠다. 그런 의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중보기도 내용 중에 한 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 절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그 친구된 친구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기를 예수님께서 꿈꾸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도 그렇고 그 유명한 CCM 중에도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의 그 뜻과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는 이런 맥락으로 꿰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요한이 또 성경을 쓰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 살도록 사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우 매우 영광스러운 부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신앙은 매우 일차원적입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형성적인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계를 형성해 가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리고 죽음과 공포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도록 부르고 또 보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꿈과 계획과 기대가 있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누리고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삶으로 증거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성령을 통해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성도님의 삶에 그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또 평안이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섬기듯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흘러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로 살아갈 것을 또 명령하시고 또 권하시면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주의 제자로서 또 주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내가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에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을 두고 오늘 하루 섬기며 살아가야 될그 삶의 스케줄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고 흩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믿고